초대형 태풍 힌남노인지 힌남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날을 너무 잘 잡았어요. 휴가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지금 오늘 저녁부터인가 또 뭐 하나 또 올라오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뭐 잘 넘어가겠지만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뭐 좋을 수 있지만 교회가 더 좋아요.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물론 여기 와서 친구 만날 수도 있고 돈벌이 정보 나눌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백화점은 쇼핑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제 안식처 위로처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맛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마음과 눈과 귀를 다 세상 미디어에 뺏기는 이 시대에 거꾸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나 이 즐거움을 빼앗긴다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점점 젊은 부부들이 지혜로워요. 애들 교회 데리고 와요. 풀어놓아요. 마당에서 뛰어놀고 엄마는 많은 거 보니까 친구와 커피만 수다 떨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기도하니까 기도해요. 말씀 봐요. 또 양육해요. 소망을 봅니다. 교회는 영혼의 놀이터입니다. 노는 거예요. 아이들은 뛰놀고 부모는 주 안에서 놀고 그때 삶이 윤택해집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풍요로워집니다. 희한하게 범사가 잘 돼. 왜? 마음이 풍성하고 마음이 부유한데 어디가 피난처입니까? 어디가 높은 산성입니까? 포항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어요. 흙탕물이 들이닥친 지하주차장에 15살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갇혀 있었어요. 뉴스 들었죠? 홀로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어머니, 아들은 죽었어요. 평소에 늘 쓰시던 일기장에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썼던 그 편지 글을 누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셔서 제가 읽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편지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하로 물이 급박하게 차오르고 차문을 열 수가 없었다. 주영이가 차문을 열고 나를 살려냈다. 여섯 사람은 아들이 엄마를 살렸네요. 출구를 찾아 이동하려고 했지만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주영아 너라도 살아라고 하여 보냈다. 주영이는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갔다. 물이 점점 차올라 코와 입만 천장에 닿아서 흙탕물을 먹으며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주님, 우리 주영이와 저를 주님의 품에 받아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나 보니까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찢어지는 비통하고도 슬픈 소식을 들은 이 집사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만약 우리가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들이 이런 큰 고통과 슬픔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대부분은요, 특별한 경우에는, 뿌리가 뽑히는 경우에는 믿음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런 불시험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에 쓴뿌리가 돋아나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실망입니다. 하나님 나 삐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깁니다. 즐거움을 도둑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몇 가정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 합시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 없는 친아들을, 자기 친아들을 희생제물로, 죽음의 제물로 삼아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육체적 존재가 된 우리로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이 기이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육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시편 23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집을 찾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거쳐야 될 믿음의 세 단계를 보여줍니다. 몇 단계요? 세 단계. 첫 번째, 정거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단계입니다.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체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면서 첫사랑의 은혜와 감격을 맛보는 단계입니다. 처음 사람이죠. 집요하게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게 깨달아져야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닷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신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춤추며 감격하며 북치며 장구치며 첫사랑의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하며 찬송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주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말씀의 꼴과 성령의 생명수로 흡족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 순진한 처음 사랑의 단계에서 성령은, 예수의 영은, 선한 목자는 사정없이 그 심령을 사로잡아서 다음 단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광야의 단계입니다. 반드시 경험합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자존심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인도하시는 이 길은 찾는 이가 적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갈 길이 밝히 보이는 광야의 길입니다. 처음 사랑의 협족함과 만족의 자리에만 우리는 계속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다 각지 제 길로 애굽으로 육체로 가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안일하고 안전지대에만 머물고 싶어요. 양의 속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인자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다고 하면서 왜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이런저런 인생 채찍 세상 여러 가지를 통하여 왜 나를 이렇게 광야길로 고생길로 인도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잘되고 편안하고 좋다면서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금령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래로 지금까지 거의 4천년 4일입니다. 40년입니다. 성경의 사, 히브리 문자 사는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사자가 아니라 훈련의 사자예요. 훈련받지 못하면 죽을 사자가 돼요. 뭐 훈련받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왜 광야길을 누가 인도합니까? 마귀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는 등 따시고 배부른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등 따시고 배부른 길이 아니에요. 얘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이건 영혼육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지금 우리는 신령한 양식, 하늘의 양식, 말씀 양식,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애굽 육신, 정욕의 노예의 체질을, 이 식민지 건성을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광야는 빡센 논산 훈련소예요. 이 광야 믿음의 논산 훈련소를 빨리 제대하려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교관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복용하고 기도하고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논산 훈련소에서는 말씀의 짬밥을 잘 먹어야 돼요. 순종하면, 움직이면, 행하면 영적으로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말씀을 뜯어 먹어요. 생수를 마셔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걸까요? 다 안일함의 시대에 마음에 참호해 있으니까. 주님은 걸어다니는 성령의 불칼로 우리 속과 중심을 다 해치고 그 중심을 보고했어요. 이거 희한하게도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목마르면 다 달게 마셔요. 등 따시고 배부르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짬밥이 저절로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갈급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돼요. 입맛이 없다고요?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훈련의 기본 제식 훈련은 순종입니다. 차렷! 순종! 경외! 순종! 앞으로 순종, 뒤로 순종, 좌우로 순종, 앞으로 지침 순종, 뒤로 지침 순종, 좌우로 굴러 순종, 전부 다 순종이에요. Everything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열심, 순종 없는 신앙생활의 결국은 그 마음의 불평, 불만, 삐짐, 뭐 조금 했다고 삐짐. 그렇게 여러분 좋은 마음밭이 예비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세상 근심에 잡초만 꽉 들어차요. 나이 들어 삼평생 예수 믿어도요, 야, 믿어도 헛거다, 익혜사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기까지는 그분에 대한 그 깊은 진리, 더 놀라운 도우심을 절대로 보여주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어디서 묶인지 아시겠어요? 어디서 결박당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따라가다가 삐지고 혼이 결박되는, 마음과 생각 결박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수가 딱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령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생수가 터져 나옵니까? 신앙생활이 체한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논산 울려서 연병장만 뺑뺑이만 도는 것 같고, 예배도 고문 같고, 즐겁지 않고, 봉사고 뭐고 직분은 있으니까, 이런 분들 있으면 기도도 찬양도 막힌 분이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훈련소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큰 순종 안 해도 돼요.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세요.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육체적 존재가 되어서 순간순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고생 없이, 훈련 없이 순종을 배운다고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고생도 뭐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는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있네요. 육적 고생은 개고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만복에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고생으로 배워내면 만 가지 복이 임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진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가짜 벽이 믿으면 갈수록 흔들려집니다. 좋은 마음밭을 예배한 곳만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 민족 가운데 터져나올지어다! 독일한국 시대에 터져나올지어다! 훈련 없이, 고생 없이 순종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요? 사랑합니까? 정말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입니다. 순종은요, 우리 믿음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만보 가운데에 생수가 터져나오도록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패스트트랙입니다. 고생 같지만 거기가 사실 어때요? 프리패스예요. 할렐루야! 왜? 특별히 뭐 때리고 야단치고 할 게 없는 거,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밀어주는 거죠. 이 민족을 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를 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광야 훈련소를 지나서 이제 가장 고난이도의 세 번째 단계로 이릅니다. 처음 사랑, 순진한 믿음이죠. 두 번째 광야 논선 훈련소, 순종을 배웁니다. 세 번째,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때요? 바로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으로 목자가 인도해요. 때가 되었다고. 왜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영원한 나라의 하늘의 본향집을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침략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기업과 축복과 승리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전에 반드시 사망 처리가 돼야 돼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더 낮추는 거예요. 더 비참한 지경, 더 외로운 지경, 더 연단맞는 지경, 죽음의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때요? 그때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옷 입게, 그 전신갑주로 이 사망의 위험한 골짜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있습니다. 언제 부부의 사랑이 가장 떠오릅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마음이 불타고 서로 막 이런 거 말고 언제 여러분 부모가 막 이렇게 합니까? 남편이 막 우울증거리고 약할 때 그 병상을 지키는 아내가 있고 아내가 약해서 누릴 때 그때요 조각리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때 여러분 그 가정 그 집구석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이 힘들다고 에이구 하고 욥의 마누라를 보세요. 나는 우리 부인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요 사랑의 연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경험한 어느 선배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런데 교회 믿음도 마찬가지로 집인데 이게 하나님이 정부인데 이게 나라인데 우리가 진짜 벽에만 살아남는다니까 다 흔들어버려 하나님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 안식처 높은 산성 보호처가 어딥니까? 도피성이 어딥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시금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메시아가 누구냐가 시금석이 될 거예요. 인류 문명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해결해 줍니까?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지는 여러분 아시죠? 꼼짝없이 우는 사자굴에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사방으로 오겠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꼼짝없이 죽었구나. 우리가 상대하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세상 임금입니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무 흠이 없어도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은. 왜냐면 자신의 적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니엘 시대에 다 무릎 꿇었지만 남은 자로 다니엘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줬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어때요? 미장원 갔다 왔어요.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요단 강물 속에서. 그런데 내가 왜 다니엘 선배를 자꾸 묵상했느냐면 이걸 본받으려고 하느냐면 골프 선수들 열심히 골프 배우는 것처럼 왜 이 기도의 모습을 배우려고 하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30년 전 50년 산기도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던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 안 하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 복용하세요. 비타민만 꼬박꼬박 밥만 꼬박꼬박 챙겨 먹지 말고 하루 세 번 무릎을 꿇고 관절염 있다고요? 그 마음의 무릎만 꿇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기도 다 하잖아요.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의 하나님께 뭐였어요? 감사했더라. 다시요, 뭐라고요? 지금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다니엘 미친놈입니다. 미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광신자입니까? 다니엘 선배를 본받으십시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탄식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누구에게 험담하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감사하세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것도 마음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낮추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만복의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하면 하나님이 수많은 예배가 하늘 보좌의 향연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향기롭게 드려지겠어요. 이게 대박 난 거예요. 대박. 할렐루야. 교회가 왜 약하집니까? 성도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마음이 보좌가 흔들려서 그래요. 패스트트랙 지름길로, 순종의 지름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딱지요? 안 닦아요? 세 번 닦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두 번 닦아요. 두 번을 닦든 한 번을 닦든 세 번을 닦든 영혼의 일을 닦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식사하고 나서 1분 동안만 하세요. 아니면 3분, 하루 3번 1분 하세요. 습관입니다. 많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에 나를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울부짖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요, 하늘 보좌와 네트워킹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아요. 도움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치유가 임합니다. 풍요가 임합니다. 그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 생수의 그늘을 다 터트려 놓고 터진 웅덩이에서 이것저것 세상 문명과 모든 지도자들이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은 이 문명으로 가야 됩니다. 하늘의 생명수 문명으로 가야 돼요. 이 일에 우리 포항이 기쁨의 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가서 여러분 딱 돈 안 줘도 돼요. 그냥 가서 덕담해 주시고 기도해 주겠다고 등 두드려 주시고. 아멘. 입을 보면 알아요. 입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찬송은요, 우리 매일의 삶의 골짜기의 순간을 경험하잖아요. 애 키우는 게 장난입니까? 살림 사는 게 장난입니까? 목회하는 게 장난입니까? 기업하는 게 장난입니까? 장사하는 게 장난입니까? 학교 운영하는 게 장난입니까? 매일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절벽을 경험합니다.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요단강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셨으면 나는 애굽으로 갔을 겁니다. 육체로 갔을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철 들었습니다. 내 순종하겠습니다. 효자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천대까지 여러분 가문의 은혜가 흘러가는 길이에요. 이 처음 사랑 광야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세 단계를 순종함으로 통과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잔치상에 참여하게 되는, 이 땅에서도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온전히 순종한, 온전히 순종한 맹물인데 온전히 순종한 물도온 하인들만이 미리 맛볼 수 있는 공중 어린 양의 혼인잔치상의 극상품 포도주의 기쁨, 성령의 새 포도주의 기쁨,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누구에게 주시려고?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 부활의 권능, 부활의 기쁨, 승리자의 권능.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교회 십자가 꽂아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까지 다 갑시다. 돌파는 끝났어요. 가보실래요? 싫어요? 나는 갔어요. 계속 갑시다. 계속 갑시다. 쉽지 않겠지만 계속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양들에게 주님은 그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히브리서 1장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도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렇게 한국 교회를 결인해가는 생수가 터진 교회들이 있다니까. 지금이 기회라니까. 기쁨의 교회. 아멘. 깨달을 지어다. 순종의 사람 다윗은 파란만장한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얼마나 시험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려고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이 죽었어요? 아니잖아. 늘 함께했던 그 감사와 승리와 찬송의 고백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나아가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더 나은 하늘 본향집을 바라보며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육체로 가면 안 됩니다. 한 100년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 몰라도 티끌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마시고 과감하게 주님께로 돌아서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지만 계속적으로 푸시할 거예요. 약속의 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천년 동안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새 예루살렘 성,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성도들의 심령 속에 박혀져서 가정에, 개인의 심령에, 낙심한 자들의 심령에 생명수가 터져나와 이 흔들리고 힘든 시대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생수가 터질지어다. 하늘의 도우심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주님의 치유가 나타날지어다. 주님의 풍요가 터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